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말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면에서 볼 때 많은 것들을 그냥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키심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조건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또한 그 조건으로 구원을 지켜야 합니다. 얻는 조건이 곧 구원을 지키는 조건입니다. 얻는 조건과 지키는 조건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듯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얻는 것 또한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는 것은 은혜에 의한 것이지만 지키심을 받는 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갈라디아서를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여러 차례 연구해 보았었습니다. 로마서는 전적으로 죄인에 대해 말하는 책이고 갈라디아서는 전적으로 믿는 이들에 대해 말한 책입니다. 로마서는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하고 갈라디아서는 사람이 행위로 자신의 칭의를 지킬 수 없음을 말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죄인이 행위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갈라디아서는 믿는 이가 행위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이나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갈라디아서는 믿는 이들이 은혜를 지키는 방법도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려느냐? 그러므로 당신은 로마서는 불신자들에 대해 말한 것이고 불신자들의 각도에서 말한 것이며 갈라디아서는 믿는 이들에 대해 말한 것이고 믿는 이의 각도에서 말한 것임을 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받은 구원이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지키는 것도 값없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매우 분명히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게 되는 몸의 구속입니다. 구원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얻게 될 몸의 구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는 능력을 힘입어 구속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신을 보호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말은 만일 내가 무엇을 잃어버린다면 그 책임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진지하게 말하거니와 만일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편에서보다 하나님 편에서의 책임이 더욱 큰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리스도인이 함부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령 내가 처리해야 할 어떤 일을 위해 내 도장을 마 형제에게 맡겼다 합시다. 그런데 만일 마 형제가 내 도장을 잃어버렸다면 그 책임은 내게 있습니까? 아니면 마 형제에게 있습니까? 물론 나에게도 마 형제를 신뢰했다는 일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맡긴 도장을 잃어버린 직접적인 책임은 마 형제에게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 맡겼는데 후에 내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잘못이 내게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잘못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 숙여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우리들이 필경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필경 얻게 되고 어쨌든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주께 의탁한 것을 주님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개가 어느 날 지옥에 가고 멸망한다면 이것은 큰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큰일이다. 네 아무개가 지옥에 가고 침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된다면 이것은 큰일이다. 내가 침륜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나의 침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 보호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잃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게 방법이 없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점에 있어서 너무나 크고 분명합니다. 보호에 관한 성경 구절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요다서 24절과 25절입니다. 이 구절은 다른 구절보다 특별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능히 우리를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침이 없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실패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은 땅에 엎드러지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은 단지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넘어지지도 않게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교리는 죄인을 기점으로 삼을 수 없고 주 예수님을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죄인을 기점으로 삼는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만일 주 예수님을 기점으로 삼는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만일 죄인을 기점으로 삼는다면 죄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볼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우리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극히 더러운 것을 우리는 아주 청결한 것으로 여기며 아주 연약한 것을 아주 강한 것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극히 수치스러운 것을 아주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 우리가 범한 많은 죄들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아직 심판되지 않은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범한 많은 죄들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도 죄에 대하여 분명치 않을 수 있을 텐데 죄인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주 예수님에게서 많은 죄들을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가 주 예수를 믿은 후에야 그것이 죄임을 알게 됩니다. 죄인은 죄에 대해 모르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이는 그도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잃게 되는가의 여부를 사람 자신의 측면에서 본다면 영원히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측면에서 성경의 진리를 본다면 그 전체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크게 보고 저것을 작게 볼 수 있겠지만 당신이 주 예수님의 측면에서 볼 때에야 비로소 분명해집니다. 문제는 당신이 구원을 지킬 수 있는가에 있지 않고 주님이 구원을 지키실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합당한 시야는 다 주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면 이틀은 고사하고 두 시간도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이 보호하신다면 의인이 하루에 일곱 번 넘어진다 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할 수 있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의 눈으로 당신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보호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느냐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주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그분 안에 감추어 두십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나는 기뻐 뜁니다. 이 구절보다 더 좋은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내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학생이었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쓴 중요한 어떤 것을 동급생에게 맡기면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5,000원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인데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들어와야 하니 잘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그에게 건네주고 즉시 나왔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그에게 그 종이를 어쨌느냐고 물으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넘겨줄 수 없게 됐네. 자네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뜨거운 물에 담가 삼켜버렸네. 그는 배를 두드리며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걸세. 여기 있네. 라고 했습니다. 그날 나는 화가 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습니다. 그 종이가 그의 뱃속에 들어있어서 영원히 잃어버리지도 않지만 꺼낼 수도 없이 아주 안전하게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더욱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당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당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지 않으시듯 그리스도인 안에 두신 하나님의 생명도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수 없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말한 아홉 가지 항목 외에 또 한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앞에 아홉 가지 항목은 당신이 전복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전복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들을 전복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구원받은 사람을 누구도 실족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이것들을 알아도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의심할까 봐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가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 요한복음 10장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락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고 주 예수님과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다른 말씀이 필요 없고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아주 신중하고 확신 있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좀 전에 말한 영원히 내어쫓지 아니하리라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이것들은 모두 절대적인 용어들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을 안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영원하고 그분이 일시적인 역사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틀에 한 번씩 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한 번 하신 역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구원하셨다가 내일은 지옥에 가게 하고 그 다음 날 구원하셨다가 그 다음 날에 다시 지옥에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생명책은 지우고 수정한 것으로 인해 지저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순간적으로 변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은 임의로 변개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임의로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일단 당신을 구원하셨으면 영원히 구원하신 것이므로 당신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사실에 근거합니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라는 단어에는 원문에서 어떤 피조물도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어떤 피조물도 그분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내 양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양들을 내게 맡기셨으니 어떤 피조물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28절은 목자를 말하고 29절은 방향을 돌려서 아버지에 대해 말합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8절의 손은 주님의 손이고 29절의 손은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이 마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천사들, 악한 영들, 모든 인간,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 당신과 나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자기 양을 보호하시는 큰 손이 있는데 어찌 그들이 잃어버린 바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마녀보다 크시니보다 더 큰 자만이 그들을 빼앗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다른 사람은 빼앗아갈 수 없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잃어버린 바 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당신 자신도 모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륜한다면 그 사람 자의로 침륜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가 세상의 유혹이나 대적의 미혹이나 사탄의 공격 때문에 침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침륜한다면 그것은 정욕이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고 마귀가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고 세상이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인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고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죄 가운데 죽은 것이 악의 영이 그를 묶었기 때문임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모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그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믿는 이가 아버지 손에서 새어나갈 수 있다면 악의 영이 마뉴의 아버지보다 크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양 한 마리가 마뉴의 아버지 손에 있다면 마뉴의 아버지보다 더 큰 존재가 없는 한 그를 빼앗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당신 자신도 마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버지 손에서 벗어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마뉴보다 크시다고 하셨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마뉴밖에 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8절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고 29절은 아버지의 손을 보여줍니다. 28절의 목자의 손은 율법의 문제나 저주의 문제 혹은 국률의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을 말한 것입니다. 29절의 마뉴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은 가장 능력이 있는 손입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손과 목자의 손, 이 두 손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나는 왕제 형제와 같이 강만이라는 곳에 말씀을 들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고 주를 섬기지 않으면 세워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왕제 형제에게 자네는 언제 세워나갈 것 같은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날 저녁에 세워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그래 나도 세워나갈까 봐 겁이 난다. 만일 세워나가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냐 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만일 세워나가게 된다면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해야 하지? 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늘 저녁 우리는 밥을 먹지 말자 고 했으며 나는 오늘 저녁 먹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잠도 잘 수 없을 것 같다 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영원히 죽는 것과 영원히 멸망하는 것의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멸망의 위험성을 알고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이 바람에 날아가는 겨 같다는 것을 아는데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이 방면의 진리를 알지 못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을 보호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12년 전에 동남아시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큰 밀림을 지나갔습니다. 그 밀림에서 나는 어미 원숭이가 많은 작은 원숭이들을 한 마리씩 자기 등에 업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고개에서 보여주는 인간 피라미드와 같았습니다. 어미 원숭이는 등에 새끼 원숭이들을 업고 나무 위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미 원숭이가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뛰어넘다가 두 나무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서 나뭇가지를 잡기는 잡았는데 등에 있던 새끼 원숭이들을 그만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어미 원숭이는 나무에서 뛰어내려 새끼들을 등에 다시 업었습니다. 그날 이러한 광경을 두세 시간 보고 있었는데 나는 아주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몇 달 전 나는 곤명에 있었습니다. 그곳 임 선생님 집에 있는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 셋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임 선생님 댁에 갔는데 임 선생님과 그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고양이들을 보러 갔습니다. 내가 그들과 놀려고 손으로 그들을 끌어내려고 하자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입으로 물고 도망갔는데 가다가 새끼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원숭이가 새끼를 업은 것과 같지 않고 고양이가 새끼를 입으로 몰고 가는 것과도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갈래야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3, 4년이 아니라 진작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을 읽어봅시다. 앞 메시지에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0절을 읽을 때 다섯 개의 고리에 대해 보았습니다. 이 고리들은 크고 작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얻을 것임을 압니다. 여기서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 원문에서 과거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 모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이 당시 몸에서는 아마 천년을 더 기다려야 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그들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는 이미 기록되었는데 당신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장래에 관한 모든 역사가 이미 쓰였기 때문에 당신이 이것을 전복시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장래의 역사와 당신에 관한 장래일을 다 쓰셨다면 그분은 그것을 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은 그런적으로 시작합니다. 만일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 결국 영화롭게 된다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는데 어찌 사람이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바울은 온 세상 사람에게 누가 하리요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네 차례나 누가 하리요? 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누가 우리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게 하겠느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빼앗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요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면,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확신하는 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단번에 주신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전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충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너무나도 높고 광범위하며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은 일을 마치지 않고서는 결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